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드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드 물가에 감추니라. 열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드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드로 가서 그 감췄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2017년 올해 한 해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주님한테서 배우고 배운 것을 실행하여 열매를 맺는 삶, 아주 익사이팅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약 한 40년 정도, 어떤 학자들은 40년 이상 선지 사역을 합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대는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기까지 약 한 42-43년 정도 그렇게 오래 사역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어찌 보면은 네거티브하고 음울한 경고의 징계적인 메시지이지만 한편 이것을 뒤집어서 동전의 다른 면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1, 2절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이 배띠는 허리에 두르는 삼배입니다. 사라고 한 것을 보니까 사용된 적이 없는 낡아지지 않은 새로운 배예요. 깨끗하고 강하고 배에 두르면은 다른 옷을 이렇게 제대로 보존할 수 있는. 물에 적시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허리에 두른 상태로 어떠한 경우에도 세탁도 하지 말고 허리에 두른 상태로 계속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적용하자면 하나님과 백성 간의 관계를 예표합니다. 배띠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허리를 둘러요. 그때 당시에는 통옷을 입었는데 이것이 펄렁펄렁해지지 않도록 배를 몇 번 둘러서 이렇게 묶습니다. 이 겉옷과 내 몸과 이 배띠가 하나가 된 상태,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과 관계 가운데서 지속되기를 원하는 모습이에요. 3절,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허리띠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우리 성경에는 유브라데라 했는데 원어상으로는 프라타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는 내가 사서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브라스로 갔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런 번역을 택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예레미야는 베냐민 지파 아나돗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이스라엘의 허리 부분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우리 성경처럼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면은 580km를 가야 돼요. 그런데 그 반면에 아나돗에 있어서 가까운 바라라고 하는 어떤 지역이 있는데 그 곳까지는 6km 떨어진 곳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감추었을 때 강가니까 습할 것이고 이 선지자가 그 배옷을 땅을 파고 묻었는지 아니면 바위 틈에 그냥 두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니까 파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선지자가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서 바위 틈에 있는 흙에 축축한 그곳에 그 허리에 두르고 있던 새 배옷을 감추고 거기서 흙을 덮은 그림 같습니다. 6절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러 날 후에라고 할 때 이 여러 날은 우리가 어떤 성경에는 after many days 또는 many days later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도 몇 달 뒤에 였을 겁니다.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설 수 없게 되었더라. 당연하죠. 썩어서 설 수 없게 되었더라. 그래서 아마도 이것이 한 열흘 내에 이 썩어지고 쓸 수 없게 된 이 현상에는 이르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두세 주도 아니고 몇 달의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흙을 파고 배띠를 꺼내니 배띠가 썩어서 루인된 상태, 쓸모 없어진 상태. 이 쓸모 없다라는 이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강하지 못한 효과가 없는 쓸모가 없는 더 이상 흐리 두르는 배로서 기능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것이 몇 달 동안에 있게 된 거예요. 사람의 배에 허리를 두르고 있어야 되는 그것이 떠난 상태에서 방치되었어요. 낮에는 햇빛이 쨍쨍 찌었다가 밤에 어둠 가운데 습기 찬 땅 가운데 새벽에는 이슬이 내렸을 테고요. 그것이 일교차가 심한 팔레스타인 땅에서 땅 속에 있던 그 배가 삼배가 쓸모없이 망쳐집니다. 이 실물 교훈을 경험하게 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메시지가 나옵니다. 7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그때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림은 그리고 경험적인 행동은 오래 기억이 돼요. 그래서 설교 메시지보다 어제 꾼 꿈이 훨씬 더 오래 가고요. 설교 가운데 제가 성경을 가지고 몇 번 지적하고 반복해서 한 것보다 예화가 재미있고 감동있고 기억에 생생한 그 예화 자체가 기억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2년 뒤에 똑같은 설교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 예화만 반복 안 하면은 모르고 지나갑니다. 근데 예화를 반복하잖아요. 그러면은, 아, 목사님, 저 써먹은 건데, 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해요. 동영상은 오래 갑니다. 꿈은 오래 갑니다. 실제로 한 행동은 아주 오래 가요. 하나님의 도구인 선지자로 하여금 실제적인 행동을 취하게 하면서 썩어 있는 아주 이물질이 묻은 아마도 썩어서 냄새가 나는 어떤 그 삼베 옷을 들고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때 큰 할 때 이 표현은요, 많은, 크다, 위대하다라는 형용사로도 쓰이지만 많다라는 데 많이 쓰입니다. 많은 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것에 그 대체한 무엇을 의지하면서 자기들이 자신감, 하나님이 그들의 자신감이어야 되는데, 안전보장의 기초여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구체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사는 이들이 하나님 아닌 것에 큰 의지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이라는 표현입니다. 교만은 어기는 그림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교만의 모습은 하나님 아닌 것, 진짜 힘이 아닌 것, 영원하지 않은 것, 진정한 가치, 영속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에 대한 자기 신뢰예요. 이 땅 가운데서는 그것이 의지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 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영혼 가운데서 주님 앞에 가서 지금 지상의 삶을 되돌아보게 될 때 후회하는 것들, 그것이 교만의 모습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너는 이것이 없지, 난 이것이 있어, 그러면서 뻐기는 모습, 그것이 교만함, 자만함, 그런 그림이 맞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뻐기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형태가 없을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의지가 되지 아니하고 힘으로 작용하지 아니하고 내가 마련한 그러한 것들,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큰 의지가 되었을 때 교만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10절에 보십시다. 주님께서 이 많은 스스로 높아진 마음을 썩게 하겠다고 하신 주님께서 그 백성에게 이렇게 진단합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이것이 1차 원인입니다. 삶에 있어서의 부작용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다음에 발전되어 가는 다음 스테이지가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 듣기를 게을리하거나 거부하게 될 때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삶을 삽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무게를 두어야 되겠다 하는 그곳에 무게를 두면서 삽니다. 그래서 생기는 그 결과가 참으로 놀랍게도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착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이 주님의 목자 되심이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주님이 주시는 공급, 사랑, 은혜, 보호, 구원 이것은 귀하고 좋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살라 하신 요구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의도적으로 아니면은 습관적으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꾸 차단하고 거부할 때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 원하는 삶을 구성하는 가치체계는 세상에서 배운 대로입니다. 그것이 부모로부터 연유했을 수도 있고 내가 교육을 받는 가운데 준 근거에 의해서 근데 거기에는요 꼭 우상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왜 돈을 좋아하게 되는가?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탐심, 다시 말해서 탐욕은 우상 숭배예요. 이 우상 숭배가 이 말 자체는 상당히 강한 말이거든요. 우상을 숭배하다뇨. 하나님 대신. 탐욕이 우상 숭배래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다시 말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그래서 자리 잡은 게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자리에 그 우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돈뿐만이 아니에요. 힘을 향한 갈급함, 힘을 가지고 싶다. 그것이 지식으로 승부하는 힘이든지 다른 사람 모르는 어떤 지식체계를 구축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한번 눌러보고 싶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지식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촉매가 아니라 내가 지식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익을 끼치는 그런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의 정신이 아니라 내가 PhD 논문도 한 두 개 정도 써가지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이 스스로 존경하지 않을 수 없게끔 나 자신을 계속해서 올리는 대로 그렇게 기능하게 하고 싶다 라고 할 때는요 이 지식이라는 게 하나님 대신 우상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교묘합니다. 그것이 시작점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마음 가는 대로 행한 결과 어느 순간에 그 지식 욕이 우상으로 자리 잡게 되고 우상과 함께 영광을 나누기를 원치 않은 하나님은 내 마음 가운데서 나가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머리가 좋아서 내 속에 우상을 모시고서도 예배 현장에 나옵니다. 모시고서도 기도회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폐부 깊은 곳에 들어오셔서 빛을 밝혀주기 전까지는 계속 그 자리를 보존합니다.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그 결과가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다시 말해서 부패가 시작되고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자, 11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이 속함 이 표현에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히브리어로 혹시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만 있다면 다바크라는 단어를 한번
기억해 두세요. 다바크. 다바크. 딱 붙어 있음. 그런 뜻이에요. 속함같이. 이 동사가 어디 어디에 쓰이는가 하면, 룻기 1장 14절에, 룻은 모압 여인이고요. 그의 시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자 나오미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과 결혼했던 남편들이 다 죽게 되므로 나오미가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모압 여인들과 이방 여인들과 헤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며느리 한 사람 오르바는 이렇게 감정 정리하고 떠나가는 장면에 룻기 1장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나무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때 이 단어를 씁니다. 다바크를 써요. 꽉 붙음, 딱 달라붙어 있음. 아마 이 대화,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하면서 그 위에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이어지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아마도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고 간곡하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았거나 껴안았거나 하는 행동과 함께 이 고백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창세기 2장 24절에는 창세기 2장 24절 남편과 아내와 관련된 그 명령을 주시는 그 본문에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다바크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처럼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염두에 두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딱 달라붙어 있는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로운 만큼 내가 지혜롭고요. 하나님이 평강한 만큼 이 평강 없는 세상 가운데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두려움을 주는 요소가 참 많습니다. 이거는 나의 나이, 시즌에 따라서 두려움의 요소는 달라져요. 근데 하나님은 공포, 두려움, 그것을 허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속성이 아닙니다. 그분과 딱 달라붙어 있으면, 다바크한 상태에 있으면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현실에 눈을 감으라는 게 아닙니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 무지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눈을 감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현실을 부정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회사에서 긴장된 관계 가운데 어려운 실은 그런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으면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시죠. 술이 깨고 난 다음에 그 스트레스가, 그리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있는데 그 현실에서 잠시 몇 시간 있기 위해서 술이라는 것에 의존해서 그냥 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현실 세계 가운데서 망각을 해라, 무시해라, 외면해라 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절실하게 아주 정직하게 사실대로 깨닫는 것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분석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직면하면 그 소스가 세상밖에 없으면, 내 힘밖에 없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정직하게 직면하고 사실적인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평화하는가? 하나님과 다바크하면 하나님이 나의 소스가 되면, 하나님이 나의 지혜가 되면, 하나님이 강한 만큼 그분의 강함이 내게 흘러 들어올 수만 있다면, 그래서 내 말 듣기를 거절하는 것이 엄청난 손해라는 거예요. 나는 뭔가가 있어서 거절했는데 그것이 나의 손해로 연결될 줄은 몰랐던 거예요. 마지막 부분 읽겠습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다박그하게 하여, 이 말이에요.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은 2017년 이 한 해를 주님을 깊이 배우면서 그분이 주시는 진리를, 말씀을 실행하세요. 힘들지만 한번 실행해 보세요. 관계 가운데 실행하고, 내 자녀 가운데 실행하고, 내 생각 세계 가운데 실행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일터에서 보내는 그 많은 시간들, 거기에 실행해 보세요. 대부분 경우에 웬만한 영성을 가진 크리스찬도요, 자기 집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에서의 모습이 조금 조금씩 달라요. 많은 경우 주 예수님을 직장 가운데 같이 개입시켜서 초청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직장은 직장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그곳에서는 주님이 없는 식의 행동하고 생각을 하고, 빨리 그 안 좋은 곳에서 와서 어떻게 내 개인적인 또 주님과 이 관계를, 또 예배에 와서는 그것이 특히 생생하게 회복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긴장이 있는 그 곳에 예수님을, 그때도 주님께서 분명하게 나와 인터랙트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힘이 되어주기를 원하시고, 지혜가 되어주기를 원하시고, 그 가운데서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격렬한 전쟁이 치러지는 그곳에. 말씀을 맺기 전에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까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설교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15장, 요한복음 15장 4절이요. 제가 읽는 이 구절은 여러분이 암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거하리라, 거하라 이 명령을, 또는 붙어있으라 이러한 표현을 아까 구약에서 보았던 다바크, 딱 붙어있음, 그 동사로 적용해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5절 다시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딱 붙어있는, 있지 않는 상태에서 한 많은 업적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뭔가 어치이브먼트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혼 가운데서 인정하시는 열매가 아닙니다. 나는 틀림없이 이 세상을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아, 내가 이러이러한 업적, 이러이러한 큰 일을 했다라고 자랑할 수도 있겠지만, 5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6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느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나무에서 분리된 가지, 사람의 허리에서 분리되어 습기 찬 바위 틈에 있게 된 삼베 옷. 그 삼베 옷을 하루 지나가지고 땅을 팠을 때 이것은요 사용 가능할지 모릅니다. 흙만 털어내면. 저 여러분은 그 주님을 듣고 그분의 진리를 실행하는 것을 한 일주일 안 했다고 해서 이상이 오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분과의 관계에서 이상이 있으면 박해 버려져 마르나니 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오랫동안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상이 있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일주일 단위로 지혜롭게 일주일을 점검해 보는, 그래서 적어도 2017년 가운데 52번은 주님 앞에서 때로는 깊은 회개도 하고 일주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도 구하고 점검해 가면서 하십시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크게 있기를 원하옵니다. 7, 8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주와 동행하면서 이렇게 배우고 그 배운 것을 실행하고 그 실행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열매라고 합니다. 이 열매, 이 복된 열매가 가득한 한 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